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 드립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지고 더 강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 모든 양분을 섭취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선지자가 말한 것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래 선지자마다 하나의 부분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일종의 신론 수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또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날 이 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약속의 시려는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내용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 내용이 아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아들을 통해서 그 실체가 바로 오셨고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신 내용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진짜로 그의 육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성으로 가르친 내용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셨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구약에 있던 그 많은 기적들을 능가하는 완전한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 사역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그에게 신적 사역과 신적 본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방불한 자입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이 아들에게 신적 본질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 신적 본질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이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제 4절에서 이 아들에 대하여 이 아들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름 뭔지 알아요? 내 이름이 뭐예요? 이남규. 이름이 예쁩니까? 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라는 것은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볼 때 그 이름이 아름답다, 더 뛰어나다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구조도 어느 정도 유사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3절에서도 이 신적 문제를 지으신 그 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의 뛰어남에 대하여 말씀하듯이 똑같이 빌립보서도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히브리서 말하는 대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2장 10절 11절에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이름이란 그 앞에 다른 이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 이름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름을, 예쁜 이름, 뭐 예쁜 어떤 이름, 새로운 타이틀이 그에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3절에 있는 대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음, 비하하셨던 그 분이 이제는 높은 자리에 들어가심, 승귀에 들어가심입니다. 승귀하신 그리스도. 그리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돌려지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하여 하물며 천사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권위와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그가 훨씬 뛰어나다는 그 근거가 그 이름이 뛰어나다는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 이름이기에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이 그에게 다 돌아감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요 이제 천사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의미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그가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시는지를 소개하기 위하여 천사를 가져와서 천사도 그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그러한 답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사람이신데 이제 땅에서 여러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면 그분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 왜 천사보다 못하신 분으로 사람이 되셨을까? 이게 이제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제 그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를 잠시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는데 혹시 이분은 천사보다 못하신 분이 아닌가? 어떤 분이신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이제 히브리서는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육신에 관한 것은 이제 히브리 2장에서 설명할 것인데 그 전에 그가 원래 가지셨던 그 높으심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5절에서 14절로 이제 구약에서 여러 본문을 가져와서 본래 아들이 가셨던 그 높으신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이 1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 구약을 이렇게 다 인용을 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5절과 6절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은 그분의 아들 되심에 대한 거라면, 7절에서 12절은 그 일하심의 수준입니다. 일하심의 수준이 어떠한가. 그리고 13절, 14절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은 아들됨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적이 있는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중 하나를 불러내어서 어떤 하나를 불러내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어떤 천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 안에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 아래서 그 아들 되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아들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합니다. 자기 아들을.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것들은 다 지금 성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안에서 아들 되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거 외에도 메시아 직분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때 이 아들은 메시아 직분으로서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직분이라는 것은 인성을 취하시사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심.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구속을 감당하시는 그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출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초자연적인 출생 그것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것은 이 히브리서 1장 5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어떤 천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도대체 어떤 아들 되심에 대한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5절은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가져온 구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시편 2편 7절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그 다 이 다윗 왕가에서 내려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7장은 그 다윗에게 있는 그 영원한 왕직이 약속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시편 2편 7절에서도 그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게 이제 시편 2편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없애시고 그리고 이 만유의 상속을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이 영원한 다윗 왕가로서 왕직이 주어지는 장면이니 이 장면은 메시아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아들됨이 메시아 직분으로서의 아들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직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직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리딩 주셔서 시편 우리가 마지막 부분 레슨을 우리가 오늘 들었는데요. 거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왕을 기다리는 그 시편입니다. 시편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초자연적 출생을 통하여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며, 비아의 신분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 되심,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것은 직분으로서의 아들 되심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영원한 아들 되심을 여기에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이거예요. 천사를 불러서 너가 사람이 되어서 구속하라, 인류를 구속하라 이렇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을 불러서 메시아직을 맡기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영원하신 아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지정하시고 그에게 메시아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천사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아무리 높은 하늘의 존재이고 영적 존재를 할지라도 이 중보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4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속성, 영원하신 하나님, 그 거룩, 완전하신 거룩, 무한하신 거룩. 그렇다면 그래서 그 진노를 우리가 무슨 진노라고 합니까? 영원한 진노라고 합니다. 영원한 진노.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 벌하시는 그 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영원한 벌이라, 영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하는가? 그걸 누가, 피조물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하여 천사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오직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 참 사람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사람이신 분이죠. 사람이신 분. 그런데 그는 누구신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메시아 직분을 받으시사 사람이 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일은 이것은 천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천사를 불러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히브리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리셔도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 중에 이제 마소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합니다. 특별히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마소라 텍스트 계열 중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을 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거기에는 없는 사실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것은 이제 70인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는 있는 구절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가져옴으로써 지금 이 히브리서는 아들이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하여서 이게 재림의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다시라는 위치가 이 문장 전체를 말하는 다시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다시가 다시에 더 가깝습니다. 또는 뭐 한편 말하면 어떤 다른 면을 지적할 때 다시 말하면 다시 뭐 이렇게 게다가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서 다시 세상에 들어온다는 게 재림으로 보기에는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림을 말씀한다고 보기에는 어색한 것은 이 맥락으로도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귀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뛰어난 이름을 가지셔서 이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다시 여기에서 이분의 높으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재림 때 경배 받으실 내용을 또 다른 논증의 내용으로 가져오는 것이 맥락으로 볼 때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5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직분을 맡으신 바 되시어서 이제 세상에 들어오실 때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 않는 이 아들이 메시아의 직분을 가지시고 이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그에게 천사들에게 경배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비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누구신가? 그에게 모든 온갖 신적 칭호들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웠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을 아기가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리하여 이분은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 경배하기에 마땅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맏아들은 우리가 많은 형제 중에서 첫 번째를 맏아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그 맏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기원하시지만 피조물과 다른 방식으로 기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피조물부터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우스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서 시간에 매이게 함으로써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그래서 이제 교회로부터 정죄받게 되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곧 그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버지 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나시는 방식이 아니고 초시간적인 나심. 그러니까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가 시간 안에 것으로 이렇게 섣불리 표상할 수 없는 영원 가운데 계신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그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출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러므로 천사들도 경배하여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 7절에서 12절 부분을 5절에서 6절을 보았고 이제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7절에서 12절은 이제 천사와 아들의 하는 일을 구분합니다. 7절에서 천사들에 관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난 영적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종들이라면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점. 부릅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이렇게 부릅니다. 9절 그 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호칭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직분을 맡으셔서 다윗 왕가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왕이신데 그 왕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직분을 맡으신 분, 다윗 왕위를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영원히 맡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이 신적 호칭들을 다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릴지라도 천사들이 이 고귀한 직분을 맡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들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메시아 직분을 받으시는 그 아들, 그리하여 이 순교하신 그 아들, 그리고 사람이 되시기 전에 가셨던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셨던 그 신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함으로써 그의 높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 만물의 창조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주의 땅의 기초를 두셨다는 그 호칭을 받으시는 분이요, 통치자이시요,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10절에서 시편 102편 25절을 이용해서 아들의 창조자 되심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바라. 그런데 이것들은 피조물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은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아들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제 급하게 아들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성취하신 일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바로 들어가서 아들의 이 메시아의 영원성, 메시아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절, 14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의 입을 다물게 하셨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내 주께서 주의 주께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어떻게 주가 되신 분이 그의 자손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영감하여서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사람으로 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이 높은 지위와 영광이 결코 천사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는 천사 숭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적용으로서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그 예수라는 의미와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여러분 그 시편 찬송 뒤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있죠? 네, 있습니다. 30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398쪽에 있습니다. 398쪽에 30문 제가 읽고 답을 같이 해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찾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입니다. 예. 히브리서는 이렇게 1장에서 이 아들 되심이 얼마나 높은 직위인가를 설명하고, 여러분 2장 1절을 가보시면 바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아들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더욱 확고히 머물러야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삼신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그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찾는다면,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또는 다른 데서 어떤 구원과 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신문은 예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신문에서 예수를 믿는 게 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또 32문입니다. 32문 제가 묻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기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라면 이 위대하신 이 아들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를 닮는 삶, 증인이 되는 삶, 예, 감사의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삶,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마귀와 싸우는 삶, 그리하여 영원히 그와 함께 피조물을 다스리를.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아들을 믿는 자로서, 아들에 속한 자로서 그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무나도 크신 분이,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영원에 계셨던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인성을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천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 이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머물며 죄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의인이신 분이 죄인처럼 정죄받아 죽으셔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할 그 영원한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당하리요. 주여, 우리가 이제 주의 백성 되었다, 그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다, 그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데,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은 그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속한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주께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며 주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 복을 드러내며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